예, 오늘 그 성경공부 이제 오늘은 이제 벌써 7과 후반에 이제 예, 왔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이 교재를 예전부터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교재가 지금 그 품절이 돼서 이제 다시 찍어야 된대요. 근데 찍으려면은 이 안에는 내용들을 성경도 좀 수정하고 또좀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아마 6월, 7월 정도 이렇게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근데 이번 주에 또, 지난주에 또 목사님께서 그쪽에다가 계속 이제 요청을 하니까 그 예전에 1과부터 5과, 그 1과부터 5과가 예전에 이게 과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나눠져 있었던 거를 이렇게 10과까지 다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 1과부터 5과를 지난번에 한번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뒤에 또 1과부터 5과를 또저 뒤에다가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6과부터는 없지만, 1과부터 5과니까 지난주까지 한 내용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그거가 저 뒤에 있으니까 책이 1과부터 5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그거는 그쪽에, 진리침례교회에서 그냥 저희들에게 기증해 주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 뒤에 보면은 그 방송실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1과부터 5과를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그냥 뭐,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요. 한 가정에 하나씩만. 예, 오늘은 이제 요 책에 의하면 이제 7과에 해당하는 그 성도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알아야 되는 분별해야 되는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 심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에반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도 정해져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듯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심판이라는 것을 앞으로 오늘부터 해갖고 두번 할지 세번 할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허용되는 데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내용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심판이라는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심판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왕국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보면 성경은 뭐 십자가에 대한 책이다. 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성경을 보면요.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여러분, 이 성경을 한장한장 넘겨볼 때 심판에 관한 구절이 너무나 많은데, 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만 몇 가지 예를 들어봐도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심판이 내려졌죠. 예, 그가 영적으로 죽었고 또 그가 육적으로도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브가 범죄했을 때 평생 남편만 바라보면서, 이게 참 문제죠. 자매들이 평생 남편만 보고 또 산고의 고통이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잘못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받지 않으셨죠.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심판했고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나라 없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셨죠. 사실 제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이 심판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물론 온 세상에 뭐 많은 내용들이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참 심판에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심판인데, 성경에는 왜 그토록 많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다 많은 심판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 놓으실까? 예.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많이 적어 놓으셨을까? 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미워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예. 하나님 그러신 분은 아니시죠. 그럼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적으셨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물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 사실 심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주 박 목사님 많이 강조하신 그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도 죄에 대한 대가가 없고 심판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잘못을 했는데도 심판이 없어요. 아, 그럼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불의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이 공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라는 것들을 우리 인간 세상 안에서 이 심판을 행하실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미워하셔서 심판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이라는 걸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으시고 그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거나 그 기준을 어길 때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항상 보면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어설 때 그것이 이제 심판이라는 것이 내려지는데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보면 항상 너 이거 해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딱 무자르시지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항상 보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우리가 연약해서 그 하나님 주신 기회를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심판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맞는데 또한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는 이 정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머무는 곳이에요. 예. 우리가 꼭 이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머무는 곳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이 십자가에서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에게 내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의 죄의 값대로 그대로 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기 앞서서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보통 사람들이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이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즉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다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심판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 뭐 죽고 나면은 다 우리가 한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심판받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행한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어서 구원만 받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오늘도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심판에 가는 내용들이 있지만, 심판에 관해서 일곱 가지나 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일곱 가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 나눠둔 거에도 보시면 나오겠지만, 첫 번째로 보니까 성경에는 죄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심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죄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갈보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심판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들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에게 내리는 심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종으로서 받는 심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그 보상과 이 손실에 따르는 그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휴거 후에 주님 앞에서 있게 될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또한 흰 왕자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심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불못으로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심판인데,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죠, 20장에. 다섯 번째로 민족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환난 동안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6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환난 기간 동안에 많은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심판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유대인들이 받는 심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환란 동안에 이스라엘에 내릴 심판입니다. 야곱의 환란이라고도 이제 보통 얘기는 하죠. 그래서 계시록이나 다니엘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천사들의 심판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흰 왕자 심판에서 있게 될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심판에 대한,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렇게 구분지어서 일곱 가지 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죄에 대해서 받는 그런 심판, 단순하게 이러한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고요. 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또그 종교에 접목시킨 데가 바로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카톨릭에는요, 카톨릭의 교리 중에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 연옥이라는 교리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뭐 제가 카톨릭을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연옥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물론 예전에도 연옥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 적이 있지만 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신부라는 분이 연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연옥은 참 좋은 교리입니다. 이 연옥은 이 개신교는 이 연옥에 대해서 안 믿는데 아, 참 너무나 안타깝다. 이 좋은 교리를 왜 안 믿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연옥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아주 예수님 믿고 거룩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막 예수님을 정말 이 제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믿지도 않는 거부한 사람들은 바로 직행으로 거부하는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설렁설렁 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천국에 바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연옥이라는 데 가서 좀 더 훈련받고 좀 단련받고 나면 그러면 이제 천국 가게 된다. 그러니까 지옥은 안 간다는 거예요. 참 좋죠. 왜냐하면 이게 참 보면 우리의 육신의 이 연약함을 달래주는 교리예요. 우리가 다 죄지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바로 직행 간다고 생각할 만큼 거룩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 안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이 연옥이라는 교리가 참 우리 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교리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 그래서 어떡합니까?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래서 돈 걷잖아요. 여러 가지 교리들을 만들어서 이게 참 좋다라고 말하면서 개신교는 이런 교리가 없어서 너무나 불쌍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우린 참 불쌍한 존재들인 것 같아요. 진짜 있다면 불쌍한 건데 성경에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로마서 7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성경에 여기에 관련된 몇 가지 좀 비스무리한 구절들이 있고 또 그들은 이제 외경에서 이것을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외경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마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틀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곱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일곱 심판 중에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 심판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1, 2, 3 첫 번째는 이제 죄인들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들들로서 아들들의 심판 또 세 번째는 이제 종으로서 받는 이 심판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일곱 가지 심판 중에서 첫 번째 이 종으로서 받는 심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심판 이 죄인으로서 죄인들로서부터 죄인으로서 받는 심판과 아들로서 받는 심판 그리고 종으로서 받는 심판 이 세 가지 심판은 서로 다른 때에 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점은 우리가 각 심판의 때와 성격 그리고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이 각각의 이 심판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고 하늘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 결정되며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삶의 질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죄인들로서부터 받는 죄인들로서 받는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담에게 그것을 네가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그것을 따먹었죠.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하게 됐고 아담으로 인해서 이제 죄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에 인간에게는 이 죄라는 것이 이제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또 이브를 위해서 짐승을 잡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가죽옷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긍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지만 가죽옷이라는 것은 즉 짐승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 아담과 이브 사건을 통해서 이 짐승옷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바로 이 죄에 대한 이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짐승옷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에게 이제 그 심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이 죄인들 이 죄에게 죄인들로부터 죄인들로서 받는 그 심판이 심판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이 심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이 죄에 대해서 심판받았던 것처럼 바로 이 온 인류의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에게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이 과거의 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십자가 위에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형벌의 집행이 이 대속자 위에 임했고 집행된 것이죠. 예. 죄인들 대신 형을 받아 처형된 분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내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참 이래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죄 잘못이 있다면 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죄 지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지은 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것인데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형벌받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갈보리에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하셔서 대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말했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을 2절을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예, 바로 여기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하면서 이 구절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자신의 죽음이 곧 이 세상의 심판이 된다라고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대적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위한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하나님의 화해 헌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예, 그 죄에 대해서 예, 우리가 형벌받는 것이 아니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화해 헌물이 되셔서 예, 헌물이 되셔서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로마서 3장 25절을 보니까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에 관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로마서 3장 25절 여기 보니까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5절에 대한 그 필그림 성경의 그 관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5절에 그 로마서 3장 25절이 이 화해 헌물 여기서 이 화해 헌물이 히브리서 9장 5절에는 똑같은 이 화해 헌물이 어떻게 번역됐냐면 예, 긍휼의 자리로 예,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히브리어 원어는 똑같이 이 화해 헌물인데 이것이 예, 한 곳에서는 화해 헌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 곳에서는 긍휼의 자리라고 설명해주고 성경이 번역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필그림 성경의 관주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16장으로 가야 한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예표하는 언약궤 위에 피를 뿌렸다. 그 보좌는 바로 심판의 보좌이며 그 피는 누군가가 심판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보좌는 긍휼의 자리가 된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믿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처소가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야 될 그 진노, 심판, 그것을 대신 받으신 분이세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단절된 그 죄로 인해 단절된 것에 화해 헌물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내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예, 우리를 하나님께로 화해시키는 화해 헌물이 되신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화해 헌물이 되셨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예, 지성소에 있는 긍휼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냥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긍휼이 여겨셔서, 우리 긍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죄인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심판 내려야 되는데, 그 죄를 우리가 그 죄의 값 그대로 받지 아니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를 죄인으로 여겨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다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인데. 그래서 이 긍휼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로마 3장 25절, 히브리서 9장 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필그림 성경에서 관조로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들에 대한 심판이 그분에게 내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이 온 인류를 위한 심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려진 모든 심판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아야 될그 고통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받아야 했고, 우리가 저주받아야 했고, 우리가 죽어야만 했고, 우리가 지옥불에 가야만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형벌받아야만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으셨고, 저주받으셨고, 예수님께서 대신 지옥가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짧게 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으니, 또한 우리의 화해 허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를 위한 죄가 되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주님은 잔혹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우리의 저주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셨는데,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니까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들 위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속자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야 될그 심판을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예수님 위에 다 쏟아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첫 번째 이 심판은 뭐냐? 이 죄에 대한 심판, 죄인들로부터 받는 심판인데,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진 심판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 위에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이에요. 그분에게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것을 주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셨지만, 이러한 일을 하셨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이 구절을 잘 보세요. 그래서 그 구절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는 것이에요. 형벌이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멸망받지 않을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독생자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해진 이첫 번째 심판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시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고 이제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